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실상 손들도록 하는 현재의 러시아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출로를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끝날 것이며 거의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은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며 거짓 평화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인 주거 지역 등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기지 두 곳에서 어제 발생했던 폭발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해당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으며 최소한 한 건의 공격은 기지 근처 특수부대의 목표물 유도 임무에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중심부의 기지로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원거리 타격 능력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5일 러시아 중남부 랴잔과 사라토프의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해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항공기 2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고정밀 공중 및 함상 발사 미사일들로 17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 방역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식당 내 식사 등을 전면 금지했던 종전의 정책을 완화해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식당과 PC방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쇼핑몰과 상업용 빌딩, 공항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앞으로 PCR 검사가 필요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체온 검사, 1m 거리 두기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어제 베이징이 다시 삶을 준비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국민들이 새로 얻은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일 10건의 전국적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 쿠릴 열도에 어제 이동식 해안 방어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대 사거리 500km의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가 쿠릴열도 파라마시르 섬에 배치됐다며 인접 해역과 해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1년 전에도 쿠릴열도 중부에 있는 마투아 섬에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오닉스 P-800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바스티온 미사일 체계는 연안 접근 거부와 특정 해역 봉쇄에 특화된 대함미사일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16강에 나란히 진출한 한국과 일본이 모두 8강행에 실패했습니다. 한국팀은 어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4로 완패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에서 일본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크로아티아에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을 기록하면서 크로아티아가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가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보위상과 사회 안전상 등에 대해 인권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 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6년 만에 다시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입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적대 행위를 금지키로 설정한 곳입니다. 한국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동해 해상 완충구역 내 연이은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발표를 내고 5일에 이어 6일 9시 15분쯤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 포병 구분대들의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포 사격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5일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을 트집잡으며 130여 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포 사격을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한국 측 동향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5일부터 다연장 로켓 등의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한은 6일 오전 철원 담터 진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 훈련을 진행했는데 군은 훈련에 앞서 다연장 로켓 24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통상훈련에까지 일일이 군사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최근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독자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도 그렇고 또 인권 관련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했던 투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이제 북한에게는 하나하나의 적대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트집을 잡고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죠.
북한 총참모부는 앞서 5일 대변인 발표에서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통상 한해 총화에 집중하며 군사도발을 자제했던 동계 기간 중임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군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응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공군의 위력 시위, 동해와 서해상 포격도발 등을 감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미 한의 정상적 군사훈련에 계속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또 함께 이행돼야 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존중하고 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쇄 도발의 궁극적인 의도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고조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발에 명분이 필요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이딴 포사격은 한국을 자극해 또 다른 명분을 얻으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완충지대로 계속 쏘고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파기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책임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꾸준하게 명분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매년 발간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학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의 6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보다 강한 어감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이 미한동맹과 미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끊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대적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대외정책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 약화시키는 방법은 남북관계를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면은 남한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 격화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선제공격 태세까지 드러냈고 이번 북한 총참모부 발표에서도 한국을 적으로 표시했다며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육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경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 북한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aft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Xi about the influence that we know Beijing can have in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중국이 평양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이웃국가이자 핵심 교역국으로서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국이 그런 바람직한 효과를 내도록 평양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커비 조정관은 비판했습니다.
And the bottom line is we haven't seen them. use that influence that we know they can apply in Pyongyang for those kinds of desired effects. Quite the contrary.
지난달만 해도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커비 주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을 말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인 5일 북방 한계선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호주 국방장관이 양국 간 동맹과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활동 등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가운데 미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고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칠 공군은 5일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공군과 함께 계속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것이 최근 F-16 전투기가 수행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에 영향을 미쳤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진행됐던 실사격 훈련은 몇 달 동안 계획돼 있었고 정기적인 대비태세 준비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공군과 지상군이 1년에 몇 번씩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 훈련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은 모든 병력들에게 실탄 취급과 검사, 장전과 무장, 비행과 사격의 기회를 준다며 이는 훈련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하고 탄약 비축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7공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훈련 사진을 공개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 공군 제8전투비행대는 지난 1일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습니다. F-16은 이번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군사기지는 다른 군사시설과 함께 파이투나이 체세를 갖춰 통보 즉시 항공기를 신속하게 보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5-80 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들이 제트기 전투 역량을 연마하며 신속 대응전술 조치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F-16이 실사격 훈련을 한 날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다음 날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이후 이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여러 대를 동원해 동해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호주 국방장관이 양국 간 동맹과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군사적 활동 등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영내 동맹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과 호주 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영내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s the strongest that it's ever been.
이어 우리 두 나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국제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 우리는 특히 러시아의 무모하고 무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군사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만났다며 미국과 호주는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we're meeting in a time of tension, especially from Russia's reckless and lawless invasion of Ukraine.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양국 간 안보협력 심화와 방산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과의 3자 간 협력 증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4자 안보대화, 쿼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규칙 기반의 질서가 시험대에 오른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인도 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We sit in Ukraine with the rules-based order being tested there, but we sit in the Indo-Pacific.
이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우방들이 더 가까워져야 할 때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장관은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작전과 병력태세, 국방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중국의 불안정한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관리를 비롯한 인권 유린 가담자와 기관에 부과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학대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인권제재 체제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17명과 기관 5곳 등 기존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유지됩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니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국제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리아, 남수단의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각각 북한의 억압적 보안과 치안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며 해당 기관 수장인 정경택과 이영길은 고문과 반인륜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한일 3국의 동시 다발적 독자 대북 제재는 안보리가 정체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 등 국제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금융제재 전문가인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4일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조해 동시다발적 대북제재에 나선 것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갱신하거나 심지어 대응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정체된 상태에서 각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 미국, 한국, 일본 등 3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전 의원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특히 미국의 금융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반면 유엔 제재는 절차를 통한 합의로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들은 미한일이 이번에 발표한 독자 제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토머스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중국, 러시아가 빠진 미한일 3국만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sanctioning entities working in North Korea, we don't have very much reach.
디토머스 전 특보는 북한에 있는 개인에 대해 3국이 갖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독자 대북 제재는 별로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상 우선순위는 다자 간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보다는 세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만 삼각 대북 제재는 폭넓은 유엔 제재가 갖는 강력한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제재 자체보다는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가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here is not the sanctions themselves, it's the trilateral cooperation to do them.
미 국방정보국 출신으로 세계 각지에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동에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한일 3국으로서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Disappointing that we have to do that, but our countries really have no choice now.
벡톨 교수는 각국이 독자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지만 지난 3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각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조정관은 5일 VOA에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개별 독자 제재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 제재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라도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 및 기업들이 어느 곳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관련 금융기관들이 파악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한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한국, 일본,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3대 민주주의 유엔 회원국이라며 이 3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관련 행동을 밀접하게 조율하는 것은 언제나 잘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이 발표한 제재에는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과 조율한 것 또한 잘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3국이 유엔을 거치지 않고 장외에서 개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저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유엔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의 한 상임이사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이자 주권국을 침략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탄약이 떨어져 북한군으로부터 탄약과 군용품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유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 미국, 일본의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3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go after the money that support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돈줄을 직접 추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벡톨 교수는 중국의 제2, 제3자 은행 등 북한 측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 및 금융기관, 유령 회사들을 징벌할 수 있는 제재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재판부에 궐석 재판, 즉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승소 판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소송에 응하지 않는 데다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금이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걸석 판결 요청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암호화폐가 예치된 146개 계좌에 대한 몰수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몰수 결정을 요청한 계좌는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한 146개입니다. 검찰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계좌의 소유주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 공고문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 세탁 공모자와 함께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탈취해 이를 세탁한 사건이라면서 이번 범죄가 북한 소행이라는 판단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에서 2억 5천만 달러치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나머지 세 곳에서도 각각 537만 달러, 4,850만 달러,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몰수 대상 계좌에 적지 않은 자금이 예치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탈취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거쳐갔다며 이번 사건의 관할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계좌 146개는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됩니다. 다만 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E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에 다루게 될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기엔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한반도 관련 사안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내년 1월 3일 시작되는 새 회기 가장 큰 변화는 의회 내 권력지형 변동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11월 8일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221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전체 100석 중 50석을 확보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선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합니다. 이에 따라 새 회기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에선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처럼 의회 내 권력지형이 바뀌는 새 회기에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의회 내 감독입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더욱 강경한 접근 방식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새 회기에는 외교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의원은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며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카울 의원이 새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은 새 회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유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은 새 회기에도 국방수권법안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회기에는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온 공화당은 내년 새 회기 하원 주도권을 잡고 각종 청문회 개최와 입법 활동을 통해 확장 억제와 관련해 행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회 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회기에는 관련 청문회와 법안 등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의원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중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베놀런 상원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이 지적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기를 독려한다며 중국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They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based entities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새 회기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 하원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고 특히 영킴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 직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류는 초당적이기 때문에 새 회기에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의회의 이런 입장을 명시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 회기 의회에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새 회기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사입니다.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만큼 새 회기 의회 내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올해 중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역내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새 회기에도 초당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쿼드 동맹은 한국을 완전한 이해 당사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한국의 연구과학과 산업 기반은 중요한 기술을 위한 안전한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될 전략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 회기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도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정이나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IRA 폐기를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인데다가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혹은 의약품 가격 책정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 개정에 의회 내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로켓 발사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1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겐트리 타워 남쪽 구조물 아래쪽 부분에 대형 하얀색 물체가 매달린 듯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겐트리 타워 아래쪽에서 약 5분의 2 높이만큼 올라서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하얀색 물체가 바로 옆 북쪽 구조물의 개폐형 패널로 남쪽 구조물까지 큰 각도로 열린 상태이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해체돼 남쪽 구조물 쪽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겐트리 타워는 남쪽과 북쪽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로켓 발사는 북쪽 구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소 북쪽 구조물은 하얀색 개폐형 패널로 가려져 있지만 발사가 임박한 시점엔 이 패널을 넓은 각도로 개방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당시 이 하얀색 패널이 양옆으로 개방되는 장면이 북한 관영 매체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폐형 패널은 비와 눈으로부터 로켓과 발사대를 보호하는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폐형 패널 안쪽, 즉 발사대에서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a lot of material arrive at the launch pad that will highly likely be used in the renovation or modification.
슈멀러 연구원은 발사 장치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자재를 발사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서 개폐형 패널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밀어볼 때 겐트리 타워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패널이 열려있는데 주목하며 안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are working inside,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Bigger rockets, new propellants. So all the stuff they have in there for the propellants.
한센 연구원은 더 큰 로켓과 새로운 추진체를 쏘아 올리려는 작업이라며 발사대에 남아있는 장비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과거의 은하 로켓용인 만큼 교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겐트리 타워에서 크레인이 사라진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겐트리 타워 옥상에 설치된 크레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크레인은 이동식 로켓 조립 건물로부터 로켓을 넘겨받아 발사대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센 연구원은 발사장 중심부 바닥에 놓인 두 개의 대형 물체를 가리키며 겐트리 타워에 설치될 크레인 자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레인 없이는 어떤 발사도 할 수 없다면서 현재 크레인이 없다는 건 크레인과 관련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곳곳에선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BOE는 발사장 중심부의 로켓 조립 건물이 중심부로 이동하고 이후 지붕과 외벽이 해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 옆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고 인근 야산에는 폭이 50m에 달하는 터널 굴착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엔진 시험장 인근엔 새롭게 길이 뚫리고 그 끝부분에선 새로운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와 높이, 주변 정리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새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청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평균을 밑도는 농업 생산량 등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2일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한 겁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줄곧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아시아 지역 곡물 생산량이 1억 3,600만 톤으로 지난 5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은 부탄과 네팔, 스리랑카 등과 함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약이 늘어난 북한의 올해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 분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곡물량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FAO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북한의 외부 식량 수입 필요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한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량을 추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FAO는 VOA에 검증 가능한 정보 부족으로 현장의 식량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FAO가 이번에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아프리카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나라 2개가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시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임스 히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인권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욱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속의 상황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오늘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은 간단히 말하면 열악하다면서 감시가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이 대변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기구가 기획한 북한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뒤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3일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한 가운데 유엔의 북한 장애아동 지원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구의 북한 내 장애아동 지원 프로젝트는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종료됐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8년 9월에 20만 2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한 조기 파악과 개입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4년간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 내 장애아동 건강과 재활 돌봄 서비스 개선, 장애아동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등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2월 말까지 7만 5,789달러를 지출한 채 중단된 뒤 지난 9월 말 종료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은 이 프로젝트가 유니세프 주도로 장애아동의 가장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 등을 통해 국제구호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협력해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중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유엔 장애인 권리 촉진 파트너십의 이메일을 통해 중단 이유와 성과 등을 질문했지만 5일 오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한 후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지원과 입국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팬데믹 발생 이후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한 채 국제사회의 지원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의 이런 비정상적 조치로 민생이 악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과 지원 수용을 촉구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와 완전한 고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최우선 권고로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유엔기구들, 다른 국제기구와 외교 관계자들의 복귀, 경제활동과 주민들의 이동을 긴급히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이날 북한 당국의 과도한 조치가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뷰이의 질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북 지원 의지만 재확인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유니세프는 북한 정부와 협력해 보건, 영양, 물, 위생 등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글빛 금요일은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5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2도. 강계와 희천도 맞겠습니다. 강계는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2도. 희천은 최저 영하 12도, 최고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7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지만 차차 개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 사리원은 내일 맞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6도. 원산은 내일 맞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도 내일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8도. 장진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청진도 맞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선봉도 맞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3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맞겠지만 오후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되겠습니다. 무산과 삼지연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 0.5에서 1.5m,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 먼 바다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내일 맑은 가운데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 바다는 오후에 1에서 2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16강에 나란히 진출했던 한국과 일본이 모두 8강행에 실패했습니다. 한국팀은 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대4로 완패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날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을 내세운 한국팀은 경기 개시 7분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모두 4골을 실점했습니다. 후반 31분 백승호가 중거리 슛으로 1점을 득점했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에서 일본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크로아티아에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대3을 기록하면서 크로아티아가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날 8강행이 확정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는 오늘 9일 맞붙게 됩니다. 한편 모로코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스위스는 오늘 각각 8강행을 놓고 격돌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5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방공망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공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노력의 최우선 과제로 방공을 거듭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미국이 제공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를 위한 무기와 무인항공체계에 대응할 역량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제공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의 수준의 지원을 무기한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였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오랫동안 도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실상 손 들도록 하는 현재의 러시아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출로를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끝날 것이고 거의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은 곧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며 거짓 평화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인 주거 지역 등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기지 두 곳에서 어제 발생했던 폭발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해당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으며 최소한 한 건의 공격은 기지 근처 특수부대 목표물 유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중심부의 기지로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원거리 타격 능력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5일 러시아 중남부 랴잔과 사라토프의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해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항공기 2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고정밀 공중 및 함상 발사 미사일들로 17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 쿠릴 열도에 어제 이동식 해안 방어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대 사거리 500km의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가 쿠릴 열도 파라마시르 섬에 배치됐다며 인접한 해역과 해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이곳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1년 전에도 쿠릴 열도 중부에 있는 마투아 섬에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오닉스 P-800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바스티온 체계는 연안 접근 거부와 특정 해역 봉쇄에 특화된 대함미사일 장비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